예, 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발걸음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앞에 두고 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푯대와 또 기준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는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개미 한 마리가 길을 무심코 이렇게 가다가 코끼리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이 개미의 친구 셋이 이 일에 대하여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개미는 코끼리에게 가서 코끼리의 목에 올라타고, 두 번째 개미는 코끼리의 등에 올라타고, 세 번째 개미는 코끼리의 꼬리에 매달렸습니다. 첫 번째 개미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녀석 목 졸라 죽이자. 그랬더니 둘째 개미가 아니야, 밟아 죽이자. 그러니까 세 번째 꼬리에 매달려 있던 개미가 일단 끌고 가서 보자. 이랬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가늠하지 못하고 또 정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재단해 버리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첫절에 시작하기를 유월절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유월절 전이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이 그 주의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목요일이냐, 수요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외에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일치된 목소리로 목요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이라 하는 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만이 남아 있고 그것은 기간으로 따지면 사실 며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을 보면 13장에서 21장까지 아직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그 모든 전 생애와 또 공생애 기간인 3년보다 지금 이 기간에 일어날 일들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잘 다루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가리켜서 표적의 책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The Book of Sign.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십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표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유대교 절기에 어떤 사건을 이루시고 또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모든 절기의 성취자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십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그래서 The Book of Glory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2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13장부터는 이제 그 때가 이제 이르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역에서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청중도 이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23장에 들어서 그 초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그 초반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13장 1절에 우리가 좀더 주목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취약점, 약점인 부분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또 신경 쓰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던 때와 비교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때가 이른 것을 아시는 것이죠. 보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내용 속에는 이러한 내용과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실 그 사실조차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37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전혀 무지하죠. 아는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세 번을 와봤지만 세번다다 그 피곤에 쩔어서 잠들어 버려 있는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아주 은혜로운 약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와 같고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고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시는 바에 대하여서 전혀 아는 바가 없이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방불하며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서 좀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특히 이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별명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넓히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상당히 막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넓힐 수 있는 한 최대한 넓혀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마시켜 버리곤 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우리가 종종 가지곤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요구하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그들은 성경 속에서 전쟁을 일삼고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을 왜 만들어 놨을까?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왜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이 사랑이라는 주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제가 들은 내용 중에 우리 모두에게 유익될 만한 내용이고 우리가 꼭 한번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감성적으로만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 안에 어떤 내가 감동할 만한 것, 감격할 만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감동받을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나 감성적인 그 부분만을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 20절의 내용에 보면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지식 그리고 또 알아 또 깨달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어떤 지성적인 요소가 그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다분히 감성적인 신앙을 가지기 일쑤이고 그것은 어느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면 어떻든가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사랑을 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사랑을 하면 왠지 힘이 나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답고 세상을 볼 때에도 세상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던 것들이 그 전에는 짜증 섞이게 보일 만한 것들이 모두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비가 오면 비 오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눈이 오면 솜사탕이 내리는 것 같이 그런 세상을 보는 것 같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이고 왠지 어떤 그런 감탄과 어떤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꽤 오래되어서 전혀 무반응한 모습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이런 지성보다는 감성이 더 두드러져 보이고 더 돋보이는 이유는 이성이라는 것은 그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감성이라는 부분은 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꽃을 더 주목하게 보게 마련이죠. 꽃이 없는 나무를 생각하면 그 나무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살벌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뿌리가 없는 꽃은 어떤 꽃입니까? 그것은 조화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를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느낌이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내가 못하는 것 같이 마음이 불안해하고 뭔가 두렵고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분명 우리가 근거되어져야 할 만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없이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내 기분이 좋은가 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하여서 올바른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받아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요, 부수적인 문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분명히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안에는 우리가 음미할 만한 그 무언가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만 희열이고 느낌이 아닙니다. 음미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씹으면 씹으면 맛이 나듯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우리의 희열을 가지게 할 만한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또 꺼내면 다시 꺼내들면 거기서 느끼는 것이 있고 뭔가 거기서 들추어내서 다시 끄집어내면 거기에 우리가 희열을 느낄 만한 반추할 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한국에서 그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 열두 경기를 같이 보죠. 같이 부둥켜 안고 껴안아 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경기를 다 봤습니다. 8강에 오르고 4강에 오른 그 한국 축구의 그 결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TV의 생중계를 통하여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나면 스포츠 신문이 동인하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결과를 암에도 불구하고 재방송을 또 보고 하이라이트가 나오면 또 보고 뉴스를 보면 또 뉴스의 내용을 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면 그 자세한 내용을 또 우리는 읽곤 하는 겁니다. 박지성이 그 스페인의 수비를 아주 놀라운 볼 컨트롤로 제치고 나서 왼발로 통쾌한 슛을 터뜨려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냈더라. 이탈리아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백헤딩을 해서 그 이탈리아의 골문에 아주 구석에 골을 넣더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또 반추하고 또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감동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없다라면 반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기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죠. 이겼어? 이겼으면 됐지 뭐. 뭐 이겨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꼭 이렇게 경기를 보면 옆에 있는 마누라나 관심 없는 사람이 그러죠. 그거 꼭 그 일일이 다 봐야 돼. 결과만 알면 되지. 이런 분과는 같이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북받치는 감정이 솟아오르고 머리가 쭈뼛쭈뼛서는 어떤 그 희열을 느낄 때에는 그것을 반추할 만한 내용을 그 발판으로 삼아서만 그 감정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대부분 다 꽃에 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보지 못하는 신앙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꽃에만 집중을 합니다. 때로는 꽃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 꽃을 꺾어서 며칠 몇 날은 그 꽃 때문에 감격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신앙을 자꾸 뭔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서 내가 어떤 전율을 느끼는 것이요, 내가 기도할 때 가지는 어떤 희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따질 것이 없이 직통적이고 직관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차치해 두고 그저 감성적이고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외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무지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어느 누구라도 신앙적인 갈급함과 열망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에 대하여서 어떤 열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싶은 마음, 신앙 안에서 어떤 기쁨과 어떤 복된 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동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신앙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희열을 맛보고 감격할 만한 내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 중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과 간절함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언제나 공부 못하는 애가 더 큽니다. 그러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에 대한 열망과 갈급함은 많은데 성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신앙에 대하여서 더 큰 열망과 갈급함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이미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따질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고 언제나 눈을 다른데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하나님 왜 그때 그 감정, 그 느낌, 그 체험을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아우성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신앙 형태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참된 내용과 그 기쁨과 감격에 대하여서 최근에 느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어떤 복음의 깊이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중2 때 수양회에 참석해서 흘렸던 그때의 눈물, 그때의 감격 이런 것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당장 내가 들고 나와서 오늘 당장 내가 꺼내 보아서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이 우리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좋다 이런 정도로 끝나셔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범위와 그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실제적인 어떤 사랑의 내용이 있고 약속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능력들, 권능들을 베푸시사 그들을 꺼내시고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 여리고성을 함성으로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방 모든 민족을 물리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윗을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들에 대하여서 무지하며 그것들을 따져볼 생각들이 없이 그저 오늘 왜 나에게 이런 느낌과 이 체험과 그 뜨거운 것들을 왜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질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욕심내는 것들을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나 또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가 지금 오늘 당장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욕심내는 무엇 때문에 부모님에게 땡깡을 부리고 불만을 가진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하여서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지금까지 보살펴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오늘 당장 필요한 이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 무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이거, 당장 그 일불짜리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그 장난감 이거 내게 주지 않으면 그 다른 거 다 무효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냥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 올리는 것은 내가 지금 오늘 당장 필요한 이 한 가지 이것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 대하여서 모르고 있는가, 동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에베소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의 지성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을 배제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약속들 중에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깨달아 알고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신 약속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한 그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나머지 것들도 진리이며 더 풍성하며 또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합니다. 그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이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것으로 몰아가 세우고 그것을 신비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체험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체험이 성경에 있는 것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그 베케이션 기간 동안에 그 콜로라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콜로라도에 몇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그 콜로라도가 이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인 거죠. 너무나 장관입니다. 정말 그 도로들도 오르락내리락하고 곳곳에 솟은 그 산봉우리와 그 절경들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콜로라도를 갔다 온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 가봤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보지 못했다고. 그러면 어디 가봤냐고. 여기 가봤다고. 그러고 나서 그냥 왔냐고. 그냥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콜로라도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콜로라도를 정말 거기에 있는 그 경치와 장관과 그 아름다움의 그 미를 알기 위하여서는 그 울창한 숲 사이로 들어가 보고 거기에 있는 그 충만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걸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많은 풍성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내가 경험한 것이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로키 산맥을 산등성이를 타고 탐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산에 대하여서 말조차 꺼낼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과 그 부요의 열심은 얼마나 굉장한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그 감동이 있는데 정말 그 나머지 것들은 얼마나 더 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산에 들어가 보고 거기서 야영도 해보고 거기서 곰도 만나보고 그 굽이쳐 흐르는 계곡의 물살과 그 산 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풍성한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를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깊이를 따라 들어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 끝이 어디일까요? 내가 그 끝을 지금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준비하고 열심을 내고 한 걸음씩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도우심을 구하고 훈련하고 실패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드디어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해보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그 끝에 와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커다란 착각일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제 그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서 엽서에 찍힌 그 사진 몇 장을 보고 다 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기독교를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가 뭐 별것 없네. 복음이라고 해봐야 사실 그 내용이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안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찾고 발견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는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볼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비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풍성한 놀라운 우리가 반추해볼 만한 음미해볼 만한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면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또 발견해 보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